오늘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올 2014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월, 12월 달 되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감사할 사람, 무엇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삽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재산을 주지 않아서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서로 이렇게 등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형이 저에게 묻기를, 동생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부모가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모와 등을 줄 수 있느냐, 그러고도 이렇게 동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세대에 있는 부모들, 부모님의 세대를, 결국 그 부모 위의 세대를 보았더니 부모 위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고 재산을 다 주었더니 헌신짝처럼 버려진 부모가 많기에 자기는 재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자녀들에게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재산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제 동생은 살만합니다. 재산이 더 필요 없는데 부모님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다. 왜 재산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아마도 재산이 더 많이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에 편하기 때문에 편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재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편해집니까? 재산을 있으면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질투하고 그 삶의 힘겨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합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면은 오히려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그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나를 지킬 수 있고 재산이 많으면은 이 삶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사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성경은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묵은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적은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은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모를 아내로 삼은 사람,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모를 아내로 삼은 성도에게 다른 성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보는 것이 자랑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육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고 쫓아내지 않는 것이 자랑인데 그것이 묵은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음행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 자랑이 됩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모를 아내로 삼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성도가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사회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이끄는 영적 능력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들은 다른 사람이 음행하는 것은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음행을 하든 말든 교회 안에서 죄를 짓든 말든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번 받은 영은 음행을 하여도 또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놓아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모든 행동을 육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회에 지위가 있는 것을 가만히 둔 것입니다. 육신을 믿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둔 것입니다. 육신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음행을 하여도 가만히 둔 것입니다. 육신을 믿기 때문에 육신과 상관없이 영은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육신을 자랑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육신이 이끌린 대로 살아도 구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육신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육신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물어서도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죄를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므로 모든 죄를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말이 육신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겠다는 마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육신을 자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영이 살아서 숨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교회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은혜는 목마를 때 마시는 소다나 콜라와 같은 것입니다. 목마를 때 사이다나 콜라를 마셔도 목은 계속 마르게 됩니다.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다나 콜라를 갈증이 있을 때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물이 땡기게 됩니다. 목이 마를 때는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섞인 다른 것, 음료를 마시면은 목이 더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순수한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 은혜를 포장한 다른 것이 섞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합리화를 합니다.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면은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죄와 싸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죄와 타협해서 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죄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사면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와 죄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고 섞여 있는 은혜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은혜를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은혜는 죄와 싸우다가 죄와 대항하다가 죄와 싸우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죄인으로 모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가 되려면 죄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돌아서야 그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힘들고 세상들이 힘들기 때문에 은혜의 설교, 사랑의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가 없는 은혜의 설교는 은혜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나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감추어져 있다면 은혜와 죄가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은혜가 넘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은혜가 섞인 곳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자랑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함이 있는 척 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은 척하는 사람,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척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는 너무 힘들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의 사는 모습들을 내가 아는데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섞인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섞인 은혜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사람들은 육신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성령을 자랑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모습은 내가 은혜와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과 노력하는 것이 노력으로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자랑입니다. 밖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서 회개기도 합니다. 회개기도 하는 행동이 자랑입니다. 밖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행동이 자랑이 되면 그것은 육신의 자랑이 됩니다. 밖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강조한다면 열심히 드리는 행동이 예배를 드리는 행동 자체가 육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은 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묵은 누룩이 또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은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묵은 누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악의에 찬 모습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악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카이아라는 뜻으로 내면에 죄악된 속성을 가진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면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의가 있다는 뜻은 헬라어로 보네리아라는 뜻인데 도덕적인 가치가 부족한 사람을 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가 있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개인의 도덕적 가치가 낮거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악이 있는 사람을 묵은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악한 마음이 묵은 누룩입니다. 내적으로 악한 마음, 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묵은 누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온전하게 드린 사람이 구원된 백성이고 구원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되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묵은 누룩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그 제동장치나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상대가 힘들게 하면 나도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상대가 거친 말을 하면은 나도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에 따라서 내가 상대를 대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대가 거칠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대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서 밖으로 나가야 성령께서 매일매일 충만하게 채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가야 그렇게 거친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기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외적인 악의가 묵은 두둑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적인 악의는 낮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을 외적인 악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음행을 보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사회보다 더 낮은 도덕적 가치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계모를 아내로 삼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계모를 아내로 삼는 음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도덕적 가치가 묵은 누룩입니다. 한국은 결과에 높은 가치를 둡니다. 결과를 이루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둡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한국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를 강조합니다. 과정은 경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경시하는 것이 묵은 누룩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느냐 하면은 한국은 행동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행동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과정보다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어떠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행동주의 교육입니다. 행동주의 교육의 대표적인 현장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능하게 합니다. 결과만 중시합니다. 사람들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이든 체력이 약한 사람이든 똑같은 결과를 낳게 하는 곳이 군대인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체력이 낮든 높든 약하든 체력이 강하든 담을 넘어야 하는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행동주의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아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치중하는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그 결과에 치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것의 결과에 치중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버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가면은 좋은 차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진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교회에 가면은 한인교회만큼 그렇게 좋은 차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자기의 성공과 실패를 보이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포장만 잘하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주의 교육의 결과인 것입니다. 과정을 중요시 생각지 않은 것, 그것이 낮은 도덕적 가치입니다. 묵은 누룩입니다. 성경은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려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것을 잊게 됩니다. 성장하면은 어린아이 때 두려워하던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면은 어린아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성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성장하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아기의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자랑의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묵은 누룩을 버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